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6장 마지막 절 66절에서 71절을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두 가지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또 우리 제자들의 입장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들으러 쫓아다니던 군중들, 그들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육신의 양식까지 기적으로 마련하시고, 그 떡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그긴 시간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결국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열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마저 오늘 주님의 안타까워 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부정한 역할을 할 가룟유다였음을 나타나면서 이 벳새다의 언덕에 영육의 풍성함으로 시작된 사랑의 역사는 안타까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 뒷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육신의 형통을 선전하면 기뻐하고 찬송하지만 정작 영생과 생명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면 어렵다고 불평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보는데 과연 이 역사가 접혀지는 마지막에 이 남은 사람들, 남은 제자들처럼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만이 남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김관평 전도자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도 또 여기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참 자주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이 20세 이상 장정만 넘었다. 그런데 가나안에 결국 들어간 사람은 모세까지도 빠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가룟유다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절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생을 위해 남을 자가 누구인가를 개인적으로는 구분해 주고 있지 않다는 데서 역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경성해야 할 영적인 삶을 각오하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 주님께 목숨 바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남겠지만, 사람들의 이성이나 감정의 변화를 보면서, 영성의 성장과 확실성을 키워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세 부분으로 보겠는데, 오늘 이제 6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세 가지 제목을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사람은 주님 앞에 남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오히려 주님을 파는 사람. 이세 가지의 유형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떠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런 헤어짐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은 어떤 단체나 그런 사람들과 헤어짐은 오히려 떠나감이 행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영원 속에서 탄식하고 후회할 헤어짐이 될 것입니다. 이 여기 그때부터라는 시점이 과연 어느 때부터를 말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60절에 부정적인 판단이 확대되면서 아니겠는가 그런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쉽게 확산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역시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인간 군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라는 표현은 예수를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늘날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이런 본문과 같은 과거의 모습은 오늘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죄의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오히려 떠나라 하는 명령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우상과 하나님과의 구분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떠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고린도후서 6장 17절 상반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불법 단체에서 떠나라는 당부도 역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주님을 떠나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는 기록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남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영생과는 관련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는 비극을 보는 겁니다. 최종적인 비극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와 생명이 단절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삶의 방향을 어둠으로 굳혀버린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절망적인 비극으로 가는 그런 상태는 막아야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마저 단절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극히 적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사연과 문제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결코 한 사람이라도 이뤄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인간 관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세상 때문에 또 어떤 것 때문에 함께 삶을 나누던 생명의 주님과의 동행을 끝내버리는 안타까움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옳은 길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고 여기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죄에서 떠나야 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은 적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물므로 주님의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또 성령으로 함께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67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 떠나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두 번째로 봅니다. 많은 군중이 기적의 떡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먹여주시길 원해서 예수들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15절에 보면. 그것을 거절하신 주님을 모두 떠나버리고 남은 열둘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은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으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구나. 그러니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미급한 베드로이지만 이럴 때마다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모습이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주님께서 확인하신 후에 자신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에게 확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그럴 때에도 오늘 본문 같은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67절에 그랬는데 여기 열두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열둘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이라든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열두를 택하신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열두를 택하신 이유를 공간복음이 다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왜 세우셨느냐 하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 1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신은 주님의 참담한 마음을 이해할 만합니다. 결국 죄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더 이상의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떠날 수도 있음을 배우는데 이들은 더 이상 기적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났지만 영생에 관한 유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끝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님 곁에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르지 않다 하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렸는지 모르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이 대답 역시 베드로 자신이 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의 바른 고백을 들으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하셨지만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최소한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가 12명. 그것도 한 사람은 죽정이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최소한 11명이 제자들이 남아 있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70절의 반응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나마 기뻐하심을 봅니다. 또 거짓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도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리며 연보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신앙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이유는 죄로 인한 죽음의 절망을 예수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으로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면 이러한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약속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에 도움을 받는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고,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와 영생이 분명하다면 그것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연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열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세상적인 이치는 뭡니까?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난 거죠. 알고 믿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은 믿고 알게 되는 이치와 다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의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순종하고 나면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100%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퍼센트는 당연히 100%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도 외에는 거룩하신 이가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과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립니다. 이러한 고백은 주님의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 의해서 먼저 고백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 24절이라든가 누가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사람들은 몰라봤지만 어둠의 영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이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 역사에 태어난 사람은 성경이 비록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는 표현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4장 14절 그리고 20절에 의인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거룩하신 분이라고는 지칭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거룩하다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르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영생의 사람으로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제자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유세베스라고 하는 히라본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에게 붙여진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사람에게 사용되고 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70절에서 7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0절에서 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들 열둘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소수에 남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보는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두 절은 열한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선택과 역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에 그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70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에 대한 답변이라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적으로 확실한 고백 뒤에 이런 경계를 주고 계심을 들어보는데 앞에서 언급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의 신앙 고백 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다소 심한 표현을 쓰시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택하신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라는 장담을 들으시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4절이죠. 말씀하시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5절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겟세마네 기도 후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것은 저들의 교만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나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지나쳐서 건전치 못한 종교단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경계를 오늘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면 신령한 열매를 맺고 요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하는 의무감과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덧붙여지는 말씀 역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0절 하반절에 택하심이 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중에도 안타까운 대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심으로써 오히려 이것으로 모든 제자들의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신 것으로 봅니다. 요한사도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주고 있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 요한복음은 모든 이 예수님의 복음의 희생의 역사가 완료된 후에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데서 예수도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경계되는 교훈은 택함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파는 역할로 끝나버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계라는 겁니다. 물론 영생의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믿음이 단순히 이 세상 일들의 형통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도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팔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도의 이름이나 팔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룟 유다를 탓할 바가 아닐 겁니다. 어쨌거나 벳세다의 아름다운 기적의 떡으로 시작된 주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안타까운 평가로 마무리됨을 보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주신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결국 은혜되지 못하고 생명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귀한 교훈을 듣고 받았지만 자신의 물질적인 또는 명예적이든 이권이 사라지면 주님을 떠나는 얕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절대적인 이유가 믿음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고백과 감사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분명히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삶으로 예수도의 택함받은 감사가 겸손과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도의 이름을 파는 수치가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